예, 오늘 품꾼 예수님의 비유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품꾼을 부르신 그 주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19절,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 얘기는 그 전에, 바로 전에 어디서 무슨 이야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자가 천국 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하시면, 천국 얘기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장 19장에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에 있던 그거를 더 보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받을 상급과 구원과 또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동시에 19장 29절부터 보면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축복과 은혜와 영광도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을 그런 불이익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비유들을 또 묵상하면서요, 무슨 마음을 딱 가졌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이야기가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 종과 모르는 종의 차이예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 하루 일할 일꾼들을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 유대 그 시계는요, 그 유대의 시간에다가 여섯을 더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시, 우리는 자정이 영시라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자정이 거기다 여섯을 그 더해야 되니까 몇 시가 됩니까? 6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3시는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9시에 부른 거예요.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전에 일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0시부터. 그런데 9시에 처음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6시죠, 그게. 그런데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일꾼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일한 사람은 9시간을 일했고요. 그 다음에는 6시간,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6시간, 그 다음에는 3시간, 그 다음에 1시간 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아침 9시에 들어가서 9시간을 일한 사람, 그 사람이 원망을 하죠, 주인을. 제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망한 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오나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불평이 없었을까요? 아마 조금 있었을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들어간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혹시 나한테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3시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12시 정도 들어간 사람은 조금 생겼겠죠. 정도 차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요약에 마지막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서 나갔던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비유도 똑같습니다. 9시간 일했다, 6시간 일했다, 3시간 일했다, 1시간 일했다,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다 성도로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뭐 4, 50년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이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더 좋고 덜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각자를 다른 시간표에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 말다툼이 생겼대요. 이건 여러분 그냥 천국에서 말다툼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받은 은혜가 더 크냐.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세상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착 자라서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다가오는 이 영적인 그 저주나 재앙이 훨씬 덜해요. 기도의 배경도 있고 뭐 그래서 훨씬 고생을 덜 합니다. 그리고서 착 그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잘 자라서 있다가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같이 평생 하나님 모르고 자기 아직 하고 싶은 거 팍 하고 이 세상 건 막 즐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하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은혜가? 이 세상 거 막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마 후자를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겠죠. 더 크고 적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욕심의 기준으로 보면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건 교리적인 문제라서 제가 좀 꺼려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어도 저도요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덜 흔들려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소유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자란 게 없으세요. 모든 거 다 만드셨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도 만들 수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뭐 앨런 머스크가 제일 부자라 그러는데 하나님 소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이 인간 역사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는가. 근데 성경 인물들은 싹 뺐더라고 거기서. 뭐 락카펠러가 있었고 한때는 빌 게이츠였었고 지금 앨런 머스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일 부자였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물론 타락 후에. 타락 후에. 타락 전에는 아담 하와가 제일 부자였죠. 타락 후에도 노아. 홍수 후에 노아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저 조 집사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심판하고 조 집사님만 딱 살려뒀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집사님 거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여러분 눈치도 다 어디 넣었다 쓸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사람 앞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맨날 속만 상하고 기대지 않아야 될 때 기대하고 실망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악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지요. 왜?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은 절대적이고 주권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실 수도 있고 또 걷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가, 또 하나님이 언제 주셨던 축복도 다시 걷어가시는가,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는 거는 너무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우리의 욕심으로 받아서 나중에 다 사라져버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씨 뿌리는 것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것 원수들이 와서 다 채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는 절대 섭리자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자세요. 하나님이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섭리자십니다. 아멘.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 아니 내 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기쁘신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절대 분배자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그 전에 이들과 주인이 약속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욕심은 그 약속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약속은 했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아마 더 많이 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 한 단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대충 일하고 그래도 한 데나리온 받아.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슨 짓 해도 난 천국 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그냥 열심을 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아리글을 읽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교회를 망가뜨리는 그 가장 큰 이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회 안에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도덕주의. 도덕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주의는 뭐냐면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거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쳐다보면 참 이해 못할 그 존재들이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때 보면 아주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안에 욕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조금 오래 사귀어보면 불신자인 자신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숨겼다가 하는 사람이 더 크게 해먹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 사람들 괜찮네, 거룩한 무리네, 야, 교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고 조금 교제하다 보니까 다 실제 안에 들여다보니까 똑같아요. 다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기의 뜻대로 거두어 가시는 절대 회수자이십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내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겨서 불이익을 당해서 많은 손해를 봤다, 그거 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진 않아요. 성도들은 왜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거 가지고 사람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막 다시 뺏어오려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인정되십니까? 그럼 우리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관리하던 것, 나는 관리자란 말이에요. 청직이에요. 그런데 내가 관리하던 것 일부가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께 보고하면 돼요. 주인께 없어진 게 내게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따르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사라져요. 말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법대로 역사와 인간을 심판하실 절대 심판자십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그 외 영원히 온 우주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큰 성품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건 먼지마도 못한 거예요. 성경에도 먼지 못한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뭔가 나 스스로가 뭔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자꾸 생각할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게 되죠.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지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딱 그겁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9시간이라는 사람하고 1시간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봤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린 가만히만 있고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신,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타락 전에,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여러분, 타락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면서, 지금도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딘가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애기 낳고 지금도, 그럼 아마 오늘 주보에 나와요. 우리의 저 시조 되신 아담께서 이번 주에 만 몇천, 뭐 십만 몇천 자녀를 출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못 살아요. 그렇죠?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지금 우리처럼 막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은 해야 돼요. 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의 왕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일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내 기준이 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꾼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창조의 원리를 얘기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제자리를 딱 찾아가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저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연세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공휴일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휴일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은요, 공휴일, 이번 롱위켄드, 이번에 며칠 되니까 이번에 베케이션 가야지, 뭐 해야지, 쉬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일할 때 쉼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데 할라데이 왔다, 아무 일이 없어요.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일한 것에 대한 넘치는 품삯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이 세상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느 집에 살까, 어떤 차를 굴릴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대요. 알아서 채워주신대요. 저는 미적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술을 전공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다 사요. 저는 뭐 한 번도 뭐 필요하다 사야 된다 그런 적 없어요. 아, 가끔 가다 뭐 이렇게 보면 바지 단이 뜯어졌다. 이거 좀 꾸며야 돼. 이런 건 얘기하지만 그냥 알아서 채워놓으면 이거 사왔네. 한번 입어봐. 그러면 그냥 입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취향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보면 그 기준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망해도 타운하우스 밑으로는 못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파트에 살아도 스튜디오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선교사로 못 부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기뻐요. 가장 기뻐요. 그 인생이 빛이 나요. 하나님은 일한 것의 품삯을 넉넉히 주세요. 그래서 넘치도록 한다. 아니, 여러분, 저 성경에 보세요. 차고 흔들어서 눌러서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우리 과거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뭐 수십 년 전에 쌀가게 생각나세요 여러분? 쌀가게 가서 사면 조금 부잣집은 가마째로 들여놓지만 웬만한 집은 그렇게 못했어요.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로 이렇게 이만한 말에다가 쌀 탁 붓는데 절대로 안 흔들어요 그 사람. 그렇죠? 왜? 흔들면 밑으로 쑥 꺼지거든요. 딱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부어요.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유심히 보거든요. 그러면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거로 쭉 거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뭐냐? 그 끝에 요만큼 또 냉겨. 넉넉히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거 이제 탁 부어준단 말이에요. 흔들면 계속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줍니까? 더러운 그릇에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말로 주시려고 딱 했는데 요만한 종기들이 되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요거밖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자신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서 일꾼들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에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때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전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고 귀한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모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물론 그거에 대한 상급은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런데 그 상급도 구원 자체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급 가지고 뭐 금멸류관 쓰고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목숨까지 바친 자들을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상을 주시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잘 보세요. 24장로들이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서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요 24장로들이 특별석이 딱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석이 있는 것처럼 특별석이 있어요. 24장로들이 머리에 금멸류관을 쓴 24장로들, 아마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멸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던집니다. 왜요? 분명히 이 땅에서 수고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에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먼저 온 자들의 불만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삐지고 화나고 억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 너희 상급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남들 칭찬도요 여러분 너무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먼저는요 그들은 그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자들, 특별히 오래 전부터 9시부터 일한 자들, 그들은 주인에 대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 수고를 못 알아주고 있다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들이 오늘 성경에도 그러죠. 아침부터 수고하고 더위와 싸우고 고생한 것을 그런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조금 하고 그걸 다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서 강조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왜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왜 받지 않고 너희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지금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 보기에 아주 멋있는 인생 살 수 있어요. 존경도 받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것도 죄예요. 인간의 죄성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에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게 가장 적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남들 은혜 받는 거 보고서 막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는데 19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보내시고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아, 그럼 모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요, 뭔가 괜히 육신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소망이 쫙 올라와요.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역사 안 해요. 때로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핍박, 고난 이런 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보면 그런 자들만 쭉 나오잖아요. 톱으로 켜서 죽고 기름솥에 튀겨서 죽고 그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칭찬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어떤 보상이 오면 더 힘을 내서 내가 더 해야지 자꾸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 많이 보상받은 자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일생을 전체를 놓고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주셨던 육신적인 그 축복, 거기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요,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가 있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단 100불만 있어도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 부자라니까요. 억만금을 가졌는데도 거기에 내 마음이 있지 않고. 아, 제가 지난주에요, 간증을 하나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날 제가 군부대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서 같이 점심도 먹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부대 안에 그 후드 코트 있어요. 거기 이제 가자 그래서 거길 갔는데 거기에 어떤 스토어가 있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리스 치즈 스테이크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거서 그것도 제가 막 봤는데 그날 끝나고서 교회에 와서 제가 본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게 한국 사람이 주인인지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하고 비비밥이라는 게 있대요. 또 비비밥, 비빔밥인데 그 프랜차이즈예요. 어우, 그 사람 뭐 어마어마해. 막 수백 개씩 갖고 있는 게 스토어를.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게 나온 건 뭐냐면, 뭐 2,500만 불인가 그렇게 된 대저택을 이 사람이 선교단체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한 선교사님들하고 또 쉬러 오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이 쉽지요. 돈 아무리 많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제가 이렇게 간증을 쭉 들었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업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위에 뭐 컨설턴트들 그거 계속하면 망합니다 막 그러는데도 얘기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내가 이거 한다.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10년 동안요, 이문이 없었대요. 10년 동안.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쫙. 아, 우린 너무 계산이 빨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잔머리 잘 굴립니까, 우리? 아, 근데 이분은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사람들이 9시에 들어왔어요.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뒤에 아무도 없고 그냥 9명만 일하다가 일당 받아갔다. 그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 이 주인이 내일 날 또 불러주려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봤네? 막 뚜껑 열리는 거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비교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이 싹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이게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과 그냥 일반 약속은 달라요. 약속은 양쪽이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계약하고 그러면 양쪽이 다 사인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만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그걸 거부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둘째 아들 보고서 삐지잖아요. 아니, 나에게는 양 한 마리도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고 그러다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오니까 파티를 열고 막 양을 잡고 파티를, 이게 말이나 되느냐? 비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로 몰랐느냐? 만약에 여러분, 큰 아들이 아버지, 내가 오늘 지금 생일날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돼, 이놈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네가 내 아들인데 당연히 해야지. 소 잡고 양 잡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질 않아.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아버지는 인색한 사람이라.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요, 아버지는 구두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아버지 거 다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종들 중에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죠. 근데 큰 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다가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다니. 여러분, 저는 이런 큰 아들과 같은 성도, 제가 그랬었고요,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교회 생활을 잘 오래 못했으니까 실수도 있고 있죠. 그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거 보면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뭐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냥 날뛰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렇게 평가절하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뭐 우리 보통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 있는 돌 뺄라 그런다 그러고. 전 저희 교회에서 제가 들었어요. 이 교회가 아니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박혀있는 돌, 뭐 굴러 들어온 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있는 거지. 결국 이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공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여러분, 그 각 사람이 다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같이 간 자들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종이, 거기 보면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해요. 그리고 이제 다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이 진수성찬 다 해놓고 수고했다, 이제 이거 좀 와서 드세요,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종이 들어와서 주인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인이 먹은 다음에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종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이 고백하고 얼마나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난 역사, 몇 명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몇 개 세워졌고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만 나왔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고백만 계속 나왔습니다. 나에 대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시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맙시다. 거기다 자꾸 무슨 조건 달지 맙시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